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인 스바냐서는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서의 말씀은 이런 첫 문장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바냐 선지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현손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요시아 왕 시대에 예언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역사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므낫세의 폭정 아래서 백성들은 고통을 당했고 유대 민족은 심각한 종교적 부패와 도덕적인 부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대를 종교적인 혼합주의 시대라고 그렇게 명명할 수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바알상, 아세라상을 세우고 숭배하고 이러한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종교적 예식으로 매춘 행위가 정당화되었고 심지어는 태양신을 섬기는 등 다양한 종교적 행위가 예루살렘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이러한 므낫세를 이은 암몬 왕 때도 이와 같은 일은 여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암몬 왕이 암살을 당하게 되고 8살 난 요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후에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대략 주전 622년경에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스바냐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전, 그 전에 예언활동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사람이 바로 스바냐 선지사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스바냐의 위치를 우리가 먼저 점검하면서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1장 2절에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스바냐에게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는 보다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께서 멸절시키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 그리고 또 그마림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 별을 보며 경배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멸절시키시겠다고 그렇게 단언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다가왔으니 주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어라. 이어지는 문장들은 끊임없이 주님의 날, 그날, 그때 심판의 날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또 이어서 그때 그날이라는 단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장 12절과 14절, 15절에서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하여 그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란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그날은 심판의 날이요, 하나님의 분노가 발하는 날이 될 것이다. 그날이 가까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스바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매춘을 정당화하고 그마림을 그리고 말감을 숭배하고 별들을 섬기며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부터 그들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한 심판의 의지가 본문 속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스바냐를 통하여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바냐 3장으로 넘어가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날이 다시 등장을 하는데, 그날이라는 말이 다시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여기에도 여호와의 날, 그날이라는 표현이 언급됩니다. 9절, 11절, 16절, 19절에 계속 그날이라는 표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9절 말씀을 봅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이방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여기 여러 백성들이라는 말은 다른 나라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나라의 백성들, 뭇 백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갑자기 1장에서 그토록 이스라엘을 징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또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조금 왜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그날, 같은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입니다. 1장과는 많이 다른 분위기입니다. 이어지는 또 다른 그때, 그날의 상황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날이 오면 너는 너를 거역한 온갖 잘못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날에 하나님을 향하여 저지른 잘못들로 인해 너희가 수치를 느끼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암시입니다. 너무나도 1장의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제 스바냐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노래하고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스바냐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짧은 1장부터 3장의 내용 사이에 너무나도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1장에서 심판하시겠다, 징벌하시겠다, 그리고 멸절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스바냐서 3장에서 너희가 기뻐하게 될 것이다,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내가 원수를 쫓아낼 것이고 너희는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수치를 당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이러한 분위기를 바꾼 것입니까? 이어지는 1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도리어 노래하라고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기운 차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의 모든 형벌이 제하여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짧은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어느 지점에서 이와 같은 변화가 만들어진 것입니까? 이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던 하나님의 그 의지는 어디로 가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격려가 가득한 말씀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 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이 날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됩니다. 잘못 살아온 사람들에게 형벌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날은 절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며 정욕의 노예가 되어 살아온 사람들에게 그날은 고통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는 분이시며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 그날은 기쁨의 날입니다. 그날은 노래하는 날입니다. 즐거운 날입니다.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화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과 감사가 넘치는 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다주는 무서운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따뜻한 사랑스러운 하나님이 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시요, 그들을 도우시는 분이시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무엇이 둘을 이렇게 가르고 있을까요? 무엇이 이 둘을 이렇게 가르는 기준이 될까요? 어떤 사람이 진노의 자리에 서고 어떤 사람이 은혜의 자리에 설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듯 스바냐서를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둘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을 어떻게 나누면 좋겠습니까? 우상을 숭배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면 그러면 되겠습니까? 바알을 숭배한 사람들과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들만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죄를 지은 사람과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 둘로 나누어서 그렇게 나누어서 심판하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하시며 받아주시겠다는 말씀일까요? 스바냐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심판을 면하게 되는 사람들에게도 죄가 있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들에게도 죄는 있었다는 뜻입니다. 죄가 있고 죄가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든 인간은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고 그 심판의 날에 기쁨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그 심판의 날에 칼날을 들이대시는 그 칼날을 경험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심판의 날을 상상해 볼 때도 이와 같은 물음은 계속됩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과 종종 이 이야기를 나누곤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결해 주실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왼편과 오른편의 사람들을 가르시면서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주릴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마실 물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벗었을 때 헐벗었을 때 너는 나에게 입을 것을 주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사람들을 갈라내시는 하나의 틀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나는 어떤 존재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떨 때는 도와주는 사람이고 어떨 때는 도와주지 않는 사람 아닌가요? 어떨 때는 불쌍히 여겨서 어떤 사람에게 한없이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야멸차게 돌아서서 그 헐벗은 사람에게 눈길도 주지 않는 사람 아닌가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온 것이 우리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먹을 것을 주는 행위가 우리들의 삶 속에 어느 정도 있을 것이고 먹을 것을 주지 않았던 행위가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시면서 나를 판단하실까? 나의 젊었을 때 모습일까요? 죽기 직전의 모습일까요? 또는 모든 것을 다 합해서 합산해서 평균을 내서 한쪽이 더 많은 쪽에 무게가 더 나가는 쪽에 손을 들어주실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판별하시며 심판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다 보면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잣대에는 이와 같은 잣대가 아닌 또 다른 잣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스바냐서 말씀 속에도 바로 그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 스바냐서의 척추와 같은 곳에 놓여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분노의 날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를 찾으라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명령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 주님을 향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흥미로운 내용이 1장 7절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듯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셨다. 그리고 청할 자들을 이미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이 왜 성경에 이곳에 있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물론 단순히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드리는 제물을 받으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일반적인 해석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뒤의 문맥을 살펴보면 이 자리가 참으로 어색한 자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 자들을 내가 멸절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습니다. 8절 바로 다음 절에도 내가 모든 사람들을 벌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사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스바냐서 3장 9절에 따르면 그때에 이방 민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섬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민족들까지 포함하여 구원을 얻게 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스바냐의 서가 쓰여진 이후에도 요시아 왕 이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모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스바냐를 통하여 모든 이방 민족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때 그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희생을 예견하고 있는 스바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그저 그날 이후에 있을 그저 단순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또는 나라 이스라엘 또는 나라 유대가 멸망하는 그런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혹은 그곳에서 살아남을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온 땅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바로 그날 그리고 한 번의 희생으로 모든 이들이 구원을 얻을 그 바로 그 희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날은 어떻게 해야 되는 날입니까? 스바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날이 올 것이다. 그날에 하나님은 너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그리고 또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그와 같은 기쁨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온전한 희생을 준비하시고 그 희생을 통하여 선택된 백성들을 다시 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결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된 백성들에게 내가 이제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성육신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대림절이 끝나고 성탄절이 옵니다. 성탄의 날을 예견하면서 천사는 이렇게 마리아에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속에서 드디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 예수님의 성육신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희생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인해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의 사건 속에서 계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멋진 선물, 귀한 선물, 정말 구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선물로 받게 되면 받는 사람의 가슴이 뜨거워지죠.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물론 값으로 따질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좋은 선물을 받을 때, 귀한 선물을 받을 때 그 사람의 그 사랑도 함께 느끼고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선물은 사랑을 주는 하나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하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보석도 아니고 어떤 귀중한 어떤 다른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아끼고 아끼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잠잠히 사랑하며 기뻐 겨워하고 있는지 그 사실을 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사건입니다. 우리를 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로 인해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성육하신 아기 예수의 모습 안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구유에 누우신 아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모습으로까지 가까이 오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을 표현하는 징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초림과 재림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심은 구유에 누이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오심은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오심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두 번째 하나님으로만 맞이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밖에 만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어느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 이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희생양이 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아는 이들은 재림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 속에 숨겨진 성탄의 의미가 우리 모두에게 열려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아기 예수의 모습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그리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이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며 마지막 날은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온전한 희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주님이심을 아기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이 자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을 살아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